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제가 8,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존재적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생각 세계가 있고 사람의 생각 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여기서는 그것을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 이사야는 55장 이 구절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 세상에 많은 제조된 것, 생산된 것, 창작된 것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달라요. 차원 자체가. 이 다름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이라고 그래요. 뚜렷이 구별됨, 그것을 거룩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죄가 없으신 빛 가운데 있는 깨끗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보다도 다른 존재와 성품과 속성 면에서 그분의 지혜 면에서 그분의 생각 세계에 있어서 그분의 창조성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뚜렷이 구분되는 구별되는 그러한 분, 그래서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여기에 제가 사람을 묘사하고 또 사람과 관련된 무언가를 발전시켜 나갈 때 나를 대입해 주십시오. 사람은 아주 특별하다. 나는 아주 특별하다. 유니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나 같은 사람은 없고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었고 또 없을 것이다. 이 진리를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네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전 성경은 신묘막측 예측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묘하게 신기하게 지음을 받은 그런 뜻이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각 사람은 독특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아주 독특하게 나를 지으셨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반 제품, 물건을 만들 때 주형틀을 만들어 놓고 그 주형틀은 쇠를 녹여서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찍어냅니다. 대량 생산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대량 생산하신 인간, 지능이 대단한, 감정이 있는 그런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은 생각 가운데 주님 뜻이 반영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두 다 그렇습니까? 모두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다양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다양성이 아름답게 나와 있는데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눈의 안에 결정구조, 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죠. 결정구조가 있는데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입방센티미터 하면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만큼 작은 크기에 사각형으로 된 이런 곳에 눈 입자 1800만 개가 들어가 있대요. 각각 다르대요. 안에 결정 구조가. 이러한 눈이 수천 년 동안 세상 이 도시, 저 도시, 산골, 바다 할 것 없이 계속 눈이 내렸을 텐데 이것 하나하나가 겹치는 것이 없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역시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지문이 다 다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이 공간에 어떻게 사람의 지문이 다를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해도 수십억인데 이전에 산 사람들도 수백억의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어떻게 이 지문이 다를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 가운데야 똑같은 성문, 목소리의 음색이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목사님 비슷한 사람 많은데요. 아니래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다양성을 선호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성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전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인 작품들을 만들어요. 우리가 자존하는 존재라서 창조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개인으로 만드셨다. 물론 혈액형 자체야 네 종류로 한정이 되어 있죠. 피부색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나라는 존재는 아주 독특하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두 번째가 나는 목적을 지닌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첫 번째는 나는 아주 특별하다. 나 같은 존재가 없다. 두 번째, 나는 목적을 지닌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모든 건축물에는 설계자가 있어요. 우연히 건축물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건축물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라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목적이 반영된 존재,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무게, 그분의 시각 자체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능력면에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면에 있어서 천사들과 저희들은요 엄청난 차이로 우리가 열등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천상의 존재 가운데도 타락한 존재가 있는데 그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의 타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진리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을 보내셔서 혈과 육을 입게 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천상의 존재를 위해서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한 것이 아니래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진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제가 거듭 말합니다. 제품의 가치는 어떤 값을 치렀는지를 보면 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기 위해서,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자녀 삼기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했는지 보면 안다. 그 값이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비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값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관계 가운데 안 좋아지거나 부부 사이에 크게 다투어서 큰 분노한 가운데 내 자신이 좌절감을 느끼고 내 자신이 스스로 초라해진 느낌을 받았을 때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목숨을 취해버린다는 이런 내 자신이 가치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존귀한 값어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중세 유럽의 한 도시에 무레투스라는 가난한 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고 도랑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두 사람의 젊은 의사가 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라틴어로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를. 설마 이 사람이 초라한 행색으로 흙이 묻은 이 사람의 라틴어를 알아듣겠나 싶어서 이들이 라틴어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최근에 유럽에 그때 당시 도입된 어떤 수술 방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라틴어로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쓸모없는 인간에게 그 수술 방법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들은 무레투스는 라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독특하게 디자인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고 따라서 우리는 노랫말처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이것 하나 꼭 명심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큰 죄를 짓거나 큰 실수를 하여 실패하여 관계적인 파괴가 있어서 어둠의 목소리가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실패자야 이러한 목소리가 들려와도 그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를 보는 그 생각,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실 정도로 나는 존귀한 가치를 지닌 어떤 사람도 나와 같은 존재가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설계가 배어있는 존귀한 존재이다. 다음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런 나를 독특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독특하심을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이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은 사랑을 주지를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끼치고 뭔가 득이 되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끌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았을 때,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 그것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시구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독특하심을 거룩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심이 여러 가지 방면에 나타나요. 우리가 힘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힘을 비교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혜가 있죠. 판단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력과 지혜와 겨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뛰어나시단 말이에요. 거룩하세요. 이 거룩한 영역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독특하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 중요하게 여겨서 집중하시는 그런 영역이 우리와는 다르다. 하나님이 계산 방식이 독특하다. 이제 그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잠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여기는 포도원 품꾼 비유 나옵니다. 저 본문을 몇 절 쭉 읽을 텐데, 먼저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 시간 표현에 있어서 제 몇 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여기에다가 6시를 더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9시 그러면은 6시 더하면은 오후 몇 시라고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로마 은전이에요. 은으로 된 코인입니다. 보통 세금 납부용으로 있는 것인데 1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임금 노동자의 품삯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감안해 주시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에 일의 시작을 보통 6시 내지 7시로 봅니다.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절, 제3시에 나가보니 몇 시라고요? 아침 9시. 이미 일이 시작됐는데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몇 시요? 12시.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여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 주겠다고. 이 지금 주인이 이상한 주인이에요. 지금 오클랜드에 있는 마켓 주인이 그 아르바이트생을 하여할 때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주인입니다. 깎든지 이렇게 니고시에이션을 할 텐데 그것이 없이 일 데나리온을 정해놓고 지금 일 종료가 저녁 6시인데 3시에 사람을 하여합니다. 3시간만 일해도 일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런데 6절에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오후 몇 시에요? 5시에요. 몇 시간만 일하면 일이 종료가 된다고요? 1시간. 이 포도원 주인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을 천국을 소개하면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천국을 통치하시는 주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 분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보시는 시각을 가진 그러한 분이 아닌 사람을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그 차이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차이가 있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목할 것은 13절과 15절인데 그 앞에 이제 품삯을 계산할 때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니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더니 아침에 온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가 원망하여 가로되 이릅니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13절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우리는 주님의 하늘처럼 높으신 우리와 다른 시각, 우리와 다른 그 계산법을 악하게 볼 때가 참 많아요. 이 본문에서 아침 일찍 시작한 사람은 누구이고 오후 늦게 합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문맥 가운데 염두에 두신 것은 일을 일찍 시작한 품꾼은 유대인이고 나중 오후 5시에 합류한 품꾼은 이방인입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들을 보는 유대인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저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 집단이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 온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선민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품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뜻이다. 나의 길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불평, 원망합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이것은 불의하다고. 품꾼들이 반응했던 것.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반응했던 것.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수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 원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마지막 부분을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견디기 힘든 화목하기 힘든 존재가 우리 생애 가운데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서 만나는 성도일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행태의 모습을 가집니다. 이 당자의 비유에 보면은 형이 나오는데 방탕했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귀환을 반가워하고 감격 가운데 끌어안는데 그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이란 말을 안 써요. 저런 사람을, 저런 놈을 아버지가 아들로 여겨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요. 만약에 저 당자인 동생을 아들로 받으시면 나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3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디도서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린 자격이 없는데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디도서 3장 4, 5절을 조금 전에 읽었고 그 앞에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독특한 설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가 생깁니다. 필연적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 이 사람을 왜 만났던가, 왜 나의 삶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인가. 대부분의 경우에 나의 원수인 사람은 피해자인 나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만약에 내 원수라면 부모가 느끼는 이 고통을 자녀는 느끼지 못해요. 엄마가 저 왜 저러나 그 정도예요. 남편이 내 원수라면요. 남편은 자기가 말하는 소리, 톤, 표정, 행동 그것이 자기가 살아올 때 자기 엄마나 할머니들은 다 당했는데 자기 부인이 유난 뜬다라고 생각해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원수로 남아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때 나타나는 부인할 수 없는 증상이 뭐냐면 그 원수가 인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독특하게 지음을 받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십자가 사랑과 그 긍휼을 입은 대상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고통을 가하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저 사람을 위해도 흐를까? 저 사람도 정말 기묘하신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일까?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게 미치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원수인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지금 그를 향해서 자비의 손길을 뻗고 계심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를 독특하게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부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있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목사이지만 소위 원수 관계, 감정적으로 내가 적대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생각할 때 참 축복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흔적도 있는데 저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을 같이 보낸다는 생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가는 천국에 저 사람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생각과 하늘처럼 높은 주님의 생각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를 위해서 너를 박해하고 고통을 가한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 앞에 절은 마태복음 5장 43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노상 교류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자기 집에서 먹던 음식 주고 저 집에서 음식 가져와서 같이 파티도 하고 그런 이웃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별된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아까 마태복음 20장 보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오는 바로 그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좋게 여기고 하는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는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사랑하기. 그 아픔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때로는 짧게, 때로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와요. 가족 내에서, 친척 내에서도 발견이 되어지고 사역하면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형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졸업한 사람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이 크고 영향력의 바운드리가 크면 클수록 이 다양한 원수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요구는 이것입니다. 네가 불편해하고 함께 영혼을 나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으며 그 쓸모없고 너에게 아픔만 끼치는 것 같은 그 존재를 위해서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단다. 이 세상에 있는 눈송이 안에 결정구조가 하나하나 같은 것이 없이 다양한 것처럼 그를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독특하게 지었을 때 내게 희락이 있었으며 지금 그가 너를 고통을 가하면서 인격이 없는 인간 가치가 없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구원 계획을 그에 대한 나의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나의 도구가 되어서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다. 너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닫아버리지 말고 내가 그를 품고 있는 만큼 같이 품어줬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운 것을 안다. 이 과정이 힘든 것을 안다. 근데 나의 도구가 되어다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처음에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인데 나의 삶 가운데 완벽을 요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것처럼 나 보고 완벽하게 살라고 이 명령 자체가 너무 끌이끼고 부담이 되고 다른 것은 좋은데 여기 오면은 그냥 건너뛰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성품을 지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주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구나 라는 이해를 했을 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역량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반영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이 구절을 보니까 조금 편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마지막 때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앙 때문에 박해자가 나타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고백하기 때문에 신앙인의 목을 베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언젠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지금 이 평화의 때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인연 맺어져서 내 삶에서 내 육신적인 성향이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제거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지는 것을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내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끊임없는 만족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고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소용되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 일은 이러한 과업 자체는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살고자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거룩한 전투적인 의욕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요. 오늘 다 이르셔서 십자가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메시지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월 5, 6, 7일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 꼭 크게 기도해 주시고요.